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듣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사단이 또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말씀과 같이 사단에게 빼앗겨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경치 못한 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좋게 2년은 걸렸을 그 여정 가운데 마지막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역시 많은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들이 있으므로 오늘도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불가능의 상징과 같이 여겨졌던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여서 아무도 이 사람이 다시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와 허메라고 부르며 신의 그 현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그런 신들이라고 칭송하며 그들을 제사하려고 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으로까지 떠받들어졌던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 스스와 허메가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면서 재물과 화관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제사하려고 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그 장소에서 어떻게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서 성 밖으로 버려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간사한 말로써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단이 또 한 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신의 경지에까지 높여졌다가 이제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내동댕이 처지는 그와 같은 양극단을 바울과 바나바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항상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간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런 모습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보다도 더 어떠한 사람들을 의존하고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상처를 받고 또 실망하고 낙담하는 그와 같은 지혜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 칭찬이 곧 사람 자기를 향한 원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면 마지막 그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뭇가지를 잘라서 길에 펴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폭도들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행을 행하지만 그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은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칭송할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빠지기 쉬운 위험과 죄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높여줄 때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게 될 때에 그 순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자기 우상화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언젠가 그 한국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 세미나가 열렸을 때에 미국의 한 신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그 강의를 했는데 한국 교회 목사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은 너무 위험천만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특별히 교회 목사가 되면 성도들이 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너무 위험한 위치로까지 그렇게 목회자를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된다 하면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미국의 총장님이 경고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순간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만일 이들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경배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눈감아 준다면 이들은 지금 신의 경지에,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영웅적인 대접을 받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사람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최대의 유혹의 순간인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방법을 참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남들이 우리를 받들어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잘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칭송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그와 같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요. 그가 연설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이 신의 소리라 그렇게 그를 칭송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헤롯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신으로 경배할 때에 그는 잠잠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나도 너희와 동일한 사람이라.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항상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죠. 이들이 언제 폭도가 되어서 자신을 향하여서 돌로 칠지,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는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은근히 즐기기는커녕 옷을 찢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나도 너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해서 자신들을 제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은 매우 위험한 순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그 진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잘 무사히 마치고 이제 자신을 파송한 그 본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돌에 맞아서 바깥으로 버려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도 이와 같은 일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준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23절서부터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이 보면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지금 루스드라에서 당한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을 그가 경험하였겠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이 사건을 언급할 정도로 이것은 바울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줬던 사건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돌로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이죠. 단순히 바울을 위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한 것을 알죠. 그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돌로 친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일어나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도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 했을 때 이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함축하고 부활의 능력을 암시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음 직전까지 가도록 돌팔매질을 당하여서 시체와 방불하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을 다시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판단을 받고 그래서 시체와 같이 밖에 버려졌을 때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회복해 되었다라고 하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최소한 몇 주일은 누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이상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간신히 호흡만 할 수 있고 그래서 들것에 실어서 눕혀놓고 아마 몇 주를 그를 간호해야 간신히 기운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가 잠시 후에 일어나서 자신을 돌로 쳤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을 지새고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던 여러 곳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그런 소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들이, 사단이 바울을 해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를 돌로 쳤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남아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런 이 삶을 보면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 믿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안진뱅이를 살려놨는데 물론 자신이 살린 건 아니지만 그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선을 베풀었는데 감사는 고사하고 돌로 자신을 쳐서 죽게 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을까? 이러한 핍박과 반대를 견디어 나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은 많은 고난들과 핍박과 환란에도 불구하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그 시체와 방불한 상태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셨을 때에 지체치 아니하고 자신이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본문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또 병들고 매맞고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대 때문에 바울은 이것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소망이 없을 때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참지 못합니다. 조그만 환난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과 이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에 바울은 고난의 길이라고 가히 불릴 만한 그 길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가시밭길과 같은 곳으로 바울은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그 환란의 길로 되돌아가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은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바울의 이와 같은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재물에 우리의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우리의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환난 앞에서 쉽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면 환난을 당할지언정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 치여질지언정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왜 성도는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와 같은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편안하게 이 땅에서 거하다가 안전하게 어떤 위험도 없이 살아가다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고 왜 이 환난의 길을 주님 자신이 친히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들로 하여금 시키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치 않은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치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것들을, 순간적인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사랑하기 쉽고 영원한 것들을 등한히 하면서 살아가기 쉬운데 그러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뜰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뜰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탈곡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예전에 그 추수할 때 보면 그 탈곡기에다가 그 추수한 것들을 넣어서 그 알곡과 또 그 가라지 껍질들을 이렇게 벗기지 않습니까? 그 탈곡기를 거쳐서 이 추수가 마무리되는데 이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탈곡기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듯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탈곡기인 환란을 통하여서 참된 성도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란을 끝까지 견뎌내겠지만 그러나 진실치 못한 신자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이 환란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환란을 통과해야 천국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란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거의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으면 놓여 있을수록 이제 이 영적인 탈곡기가 다 끝나고 내가 영원한 안식처에 쉬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죽음의 그 공포와 죽음의 그 위협도 그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종 사막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이 있죠. 사막에서 동서남북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막을 배회하다가 탈진하여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그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뜨거운 더위와 갈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고통을 겪어내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막을 가로질러서 장사를 하는 그런 부족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 사막을 배회하면서 그렇게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던 그런 여행자들과 동일한 뜨거운 더위와 갈증들을 그들이 동일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막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로 나아가야 오아시스가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그 더위와 타는 듯한 그 갈증들을 그들이 다 견디어내고 그 길의 끝에는 자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막을 횡단하여서 장사를 하는 그런 상인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과 핍박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은 이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가 주저하지 않고 돌에 맞아서 며칠 좀 쉬어도 괜찮을 텐데, 이제 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될 텐데, 그쪽을 향하여서는 정말 돌아보기도 싫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을 더욱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 살게 하신 이 땅이 얼마나 죄악되며 얼마나 허무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낙담하며 우리가 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천국의 그 소망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영광, 현재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지극히 적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고난도, 그 십자가도 넉넉히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늘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때에 사단이 우리를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주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